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간혹 몽타즈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타즈를 아시죠? 몽타즈는 경찰서 같은 곳에서 범인들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인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컴퓨터 합성으로 그리고 붙여서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범인을 찾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아, 내가 그때 그 몽타즈만 제대로 나와 있었으면은 아마 내가 아주 큰 보상금을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꾸민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에서 이 피의자들의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면도 찍고 측면도 찍습니다. 여러분, 왜 측면도 찍을까요? 측면 사진을 보아야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앞모습만 봤다면 그 사람의 옆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사람도 이 건축 설계도를 정면만 그리지 않고 평면과 함께 측면도 그려서 누가 보더라도 그 건물 모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인상이나 이 설계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문장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한쪽 모습만 기록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주일, 성탄절을 생각하면은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여 있고 멀리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절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많이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낮은 모습과 높은 모습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그림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 그림은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서 가운데도 특별히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졌고 바로 그날 밤에 그 인근의 목자들이 갓난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 그때에는 사회에서 아주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목자가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만 그거는 목자가 이 양을 지켜주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이 예수님은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구유에 뉘어졌고 또 비천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의 방문을 받는 이런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동방 박사들도 함께 왔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목자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 나신 그날 밤, 소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말 귀에 누여 있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지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헤롯은 헤롯대로 유대왕으로 났다는 어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예수님 탄생 후 시간이 적어도 좀 많이 지난 그런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바쳤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나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나중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 박사들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자기의 계획대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어린 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이 왜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했을까요?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가진 이 헤롯의 시간 계산상으로는 아기 예수가 벌써 두 살 가까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동방 박사들도 헤롯의 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는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동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시간을 적어도 헤롯은 넉넉하게 2년까지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 그 시간, 그 기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달은 됐을 거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은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맞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지. 예?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 밤에 목자들이 찾아온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다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복음서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비천한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비천한 사람을 많이 만나셨고 그들의 구원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지성인으로부터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도 받고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로부터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비록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왕 중에 왕이란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변화산에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종말에는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그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고 쓰러질 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어느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원래의 모습입니까? 비천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의 원래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성탄절에 지극히 낮은 것으로 지극히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원래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될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예물 받아야 될 권세 있는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먼저 주님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공신들 중에 세력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공신들이 왕 앞에서 충성서약을 해야만 그 나라가 안정될 수가 있었다지요. 그런데 만일 왕자가 태어났는데도 거기 와서 경배하자면 그 사람은 반역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공신들은 말이죠,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면 찾아가서 아주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바치고 충성을 서약하며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경배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왕자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하겠다고 서약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에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충성 서약하는 그것이 경배한다는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경배하는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인사하는 그 정도로만 그친다고 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배운 것처럼 저 주님 닮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착한 일 하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반감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그 정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충성하기로 서약을 다시 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나 혹은 주님의 뜻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주님이 성탄절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경우에는 물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원한을 품지를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온갖 악을 행한 우리를 향해서 조금 더 원한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마다 우리의 관계가 샬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오면서 아마도 적지 않은 내가 모르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성탄을 감수하고 또 충성하기로 소양하는 이 시간은 그런 묵은 감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충성하기로 소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진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에서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날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명예를 희생하고 내 욕심을 희생하고 서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에는 구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사실 우리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구제를 많이 하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탄절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을 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현실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실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신 거로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에게도 현실화되어서 나도 부활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나에게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에게 현실화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이웃에 대한 나의 원망도 녹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나와 이웃의 관계에 샬롬이 임하는 계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높고 부유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모든 부귀 영화를 예수님으로부터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나는 이미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씀이에요. 모든 부귀 영화를 우리는 이미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내 마음에 현실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런 귀한 주일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고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충성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속에 탄생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귀한 성탄절 예수님의 이 귀한 탄생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충성서약하고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특히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경배하여라, 아 경배하여라, 아 경배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겼고 예물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오니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때에 온전한 봉헌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주 탄생의 기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과 평화,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